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한 잡지의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칼럼 제목이 뭐냐 하면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성들을 대상으로 먼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유효기간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5.5%가 1년에서 3년 미만, 그리고 평생이라고 한 대답은 18.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20% 미만이 평생 사랑이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80%가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을 쓰신 분이 글 말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루 평균 400여 쌍의 부부가 이혼으로 갈라서는 것을 보면 널 평생 사랑해 라는 속삭임에도 분명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남녀 간의 사랑에만 적용이 될까요? 제가 아는 분이 재활 그리고 노인병원에서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병원에는 소위 말해서 젊었을 때 잘 나가던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교수,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 여기저기에 또 노환 때문에 또 뭐 뇌졸중이 오거나 또 쓰러지시거나 그래서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영향력을 예전처럼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 병원에 많이 찾아오신대요.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고 치매에 걸리고 중풍에 걸리고 수족을 마음대로 못 쓴다 할지라도 재활을 통해서 극복하면 되는데 대부분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그리고 좀처럼 자신의 의지가 다 꺾여 있기 때문에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그 재활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봉사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음악치료를 하는데 앞에서 몇 분이서 단체로 그 환자들을 모아놓고 손을 뻗어서 아마 교회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들이 휠체어에 다 앉으셔가지고 눈물을 다 쭉쭉 흘리시더랍니다. 예전에는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는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렇게 쓰러져 있고 재활치료 중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떠났다라는 그 상실감에 빠져 있다가 처음 보는 얼굴들이 손을 뻗어서 웃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 작은 마디에 한마디에 가슴이 울려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내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사랑에, 많은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절망스러운 겁니다. 나를 향한 저 사람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때 더 이상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유통기한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사랑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행복한 인생이란 유통기한이 없는 궁극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유명한 책 참사랑은 그 어디에를 쓰신 일본 출신의 신학자 마쓰미 토요토미는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굉장히 통찰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분류법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면 그 세 가지 사랑법이 그대로 나오는데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법.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의 사랑.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만약의 사랑. 당신이 만약에 나에게 무엇을 주면 나는 당신을 인정하겠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면 나는 당신에게 내 사랑을 주겠다. 너 말 잘 들으면 아빠가 뭐 사줄게. 이것도 무엇이냐? 만약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유명해지면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만약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만약 날 행복하게 해준다면 사랑하겠어요. 당신이 남편으로서 내 기대에 부응한다면 나도 아내로서 책임을 다하겠어요. 이거 다 무엇입니까? 만약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만약에라는 사랑의 세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방식의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사랑의 방식. 이 사랑의 방식밖에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 벌써 오래된 일인데요. 참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책을 쓰신 그 일본 신학자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일화를 그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도쿄에서 한 젊은이가 자살한 소식이었는데요. 일본 조간지를 일면을 다 장식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경대학교 입시에 합격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정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동경대학교 원하던 학과에 시험에 떨어졌어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실망했지만 아버지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주일 동안 연락을 끊고 저기 멀리 일본의 유명한 온천에 가서 머리를 식힐 겸 거기에 이제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좀 쉬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랑 얼굴을 맞이합니다.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시험도 떨어져 놓고 온천에 갔다 와서 너 염치가 있는 놈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이 아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아버지도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낙심이 되는 일이 생기면 온천에 한두 번 갔다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이 아버지가 아이를 팬 거예요. 때린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청년이 너무 낙심이 되고 또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해서 도시가스 호스를 이렇게 끊어서 그 호스를 입에 물고 가스를 다 삼키고 그대로 자살을 합니다. 이게 일본을 정말 발칵 뒤집히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나라에는 더 심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입시 지옥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강요받고 있습니까? 만약의 사랑, if의 사랑. 네가 수능 점수 몇 점을 받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네가 어느 대학을 들어가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게. 부모님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온 사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토익 점수 몇 점 맞으면, 토플 점수 몇 점 맞으면, 탭스 점수 몇 점 맞으면 너를 인정해 줄게.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어느 정도 하면 점수 어떻게 받으면 너 인정해 줄게. 너 이력서에 한 줄을 더 넣을 수 있는 스펙이 되면 너를 사랑해 줄게. 사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사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너의 실적, 너의 연봉 얼마면 사랑해 줄게.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지평수와 차의 배기량이 커야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어떠어떤 능력 있는 자라고 입증이 되면 당신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해 주겠습니다. 온 사회 시스템이 if의 사랑, 만약의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똑같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10절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종교 지도자죠.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에게 드러나는 이 기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한 종교적 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1조도 안 빼먹고 하고요.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쁜 행동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높고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종교적 열심을 내면,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색불이 간음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칭찬을 받는데요. 이 세리 이야기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의 종교적 열심 그리고 높은 도덕적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은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바리새인은 만약의 사랑 시스템 가운데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두 번째 다른 사랑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때문에 사랑. 무엇 무엇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에게 사랑받을 만한 우수성이나 탁월한 면이나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상대가 이쁘기 때문에, 상대가 키가 크기 때문에, 상대가 잘생겼기 때문에 사랑하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스펙이 좋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고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앞서 말했던 if의 사랑과 because의 사랑은 약간 다릅니다. if의 사랑은 아직 내가 그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의 사랑은 이미 내가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의 사랑과 비슷한 것 같지만 그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앞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지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랑받는 것도 만약의 식의 사랑처럼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조건이 상실된다면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에 떨게 돼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인 요양병원에 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입원을 했는데요. 30대 중반의 젊은 한의사 한 분이 입원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갑자기 이분이 뇌졸중에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당했어요. 가족이 불화 가운데 빠지게 되고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한의사시고 젊으셨을 때, 뭐 30대 중반도 젊은데 훨씬 더 30대 초, 20대 후반에도 돈을 많이 벌고 또 사업수단도 좋아서 병원도 확장시키셨던 그 분인데 갑자기 병이 찾아오니까요. 돈을 그렇게 못 버는 겁니다. 친구들 떠났을 뿐만 아니라 사랑했던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고 떠나갑니다. 이것은 사랑의 속성 가운데, 이 때문에 사랑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시스템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의 안타까운 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사랑했던 근거는 능력과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재산과 건강이 사라지니까 사랑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런 때문에 사랑의 시스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언제나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의 이 상태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와요. 나보다 더 예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질투합니다. 왜요? 나를 향했던 사랑과 인정이 그 사람으로까지 옮겨갈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나보다 좀 낮은 사람을 보면,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면 상대적으로 우월의식을 느끼게 되고 또 어깨가 올라가게 되고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대로 나오죠.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따로 서서 기도하되, 세리, 죄인이라고 지칭되었던 그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토색불이 가늠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삽니다. 그리고 세리와 같이, 내 옆에 있는 저쪽에서 기도하는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런 때문에 사랑 가운데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연봉을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받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2천만 원을 받으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나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옆에 탁 지나가요. 그럼 주눅이 들고 열등감에 빠진다면 우리도 이 때문에 사랑 가운데 빠져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못마땅히 여겨서 그냥 쑥 지나가다가 그냥 안 지나가고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 쭉 끊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예쁘게 생겼는데 텔레비전을 켜니까 나보다 더 예쁜 사람들이 나와요. 나보다 더 예쁜 연예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서 똑같이 해주세요. 아니, 저보다 더 예쁘게 해주세요. 다 무엇입니까? 이 때문에의 사랑에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랑입니다. 이것은 앞선 만약의 사랑과 때문에의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럼에도의 불구하고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의 식의 사랑과도 다르고 때문의 식의 사랑과도 다릅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매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벌써 13년 전, 제 딸이 13살이니까 13년 전 제 딸이 태어났던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분만실에 가서 막 이렇게 힘겹게 아내가 막 신음 소리를 내는 게 이제 들리죠. 막 옆 밖에서 기도합니다. 잘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응애, 응애, 응애.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떨리는 가슴을 안고 문을 열고 탁 들어갔습니다. 제 애가 바구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확인하세요. 굉장히 간호사께서 냉정하게, 늘 있는 일이니까 확인하세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맞죠? 뭐 이렇게. 근데 저는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객관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멀게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이렇게 막 물하고 뭐 피하고 엉켜가지고 꼬불꼬불꼬불꼬불. 그리고 눈은 제대로 못 떠요. 무엇보다 막 온몸이 축축축축축축축 골룸. 애들 다 그래요. 하고. 근데 게다가 태어나자마자 저는 기도 많이 했거든요. 아, 배에 손 얹고 안수 기도도 하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저는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면 아멘, 아빠 안녕 이럴 줄 알았는데 울어요. 계속 울어요. 쉴 새 없이 울어요. 뭐가 그리 슬픈 일이 많은지. 울어요. 근데 예뻐요. 얘가 나한테 뭐 도와준 거 없어요. 해준 것도 없고, 만약에 네가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으면 나의 딸로 인정해주겠다, 뭐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네가 한 10살쯤 되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돼, 그래서 살림의 보탬이 돼, 뭐 이런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예뻐요. 객관적으로 보면 골룸인데 주관적으로 보니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이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사랑도,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이해할 뿐이지 그 사랑을 잘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좀 더 착해지거나 좀 더 매력적이 되거나 좀 더 부자가 되거나 조금 더 능력이 있거나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거나 그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님, 제가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으니까 주님 저 더 사랑하실 거죠?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무엇입니까? 절대자 신을 향해서 인간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노력해요. 선행을 쌓고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위를 향해서 인간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한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무너무 소중한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사람들이 못 믿겠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입증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자, 봐.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근데 그것들 아직도 우리가 못 믿어요. 몸으로 그게 체득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만약의 사랑의 시스템, 때문에 사랑의 시스템 가운데서 너무나 익숙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이었을 때 사랑했대요. 의인이 되었을 때 사랑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지금 예배당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지금의 모습이 더 하나님 앞에서 추할까요?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그 예전에 죄인이었을 때의 모습이 더 추할까요? 상대적으로. 예전은 말도 안 될 그런 참 추악한 죄인의 여전히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대신 죽으셨대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당연히 사랑하세요.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죄짓고 쓰러질 때 가슴 아파하시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순도 100%의 사랑이 90으로 혹은 80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이해합니다. 애가 말을 안 듣고 자꾸 사고치고 속을 썩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100에서 80으로 60으로 내려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속이 상할 뿐이에요. 더 돌아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히려 속상하고 더 속을 썩이고 더 말썽을 부리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더 애틋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그런 말씀, 구절이 있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고. 맞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께서 더 귀히 여기시고 나를 향한 눈물을 흘리시고 더 애틋한 마음으로 품에 안고 계시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우리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세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갔어요.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갔어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꾸미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낮은 자를 높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마십시오. 치장하지 마십시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하지만 정말 저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회한다고 하고 사역한다고 하지만 그럴 자격 없는 건 주님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굉장히 놀라거든요. 그때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거나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너 그런 줄 몰랐어? 너 원래 그래? 네가 죄인일 때, 지금보다 더 죄인일 때 그때도 내가 너 사랑했어.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영원합니다. 12년 전 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장소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철원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함께 수련회에 왔는데 갑자기 참 이 정서적으로 약했던 한 자매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악한 영이 시달렸어요. 한 자매가 중간중간에 자꾸 발작을 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이 모든 수련회 프로그램을 다 캔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또 찬양하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수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귀신이 잘 안 떠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 자매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송태근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차를 몰고 철원까지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냐? 그래서 그 자매를, 그때는 그 자매가 조금 약간 회복된 상태였어요. 자매가 너무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다 다 왔어요. 이게 또 언제 또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서 옆에 친구들이 부축해서 목사님 앞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 불쌍한 자매를 보고 이 목사님께서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그릉 하시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네 이름 뭐니?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제가 옆에 있었는데 좀 황당했어요. 너 아버지 누구야? 제가 속으로 갑자기 왜 아버지 이름을 물으실까? 근데 이 자매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요. 그래? 그러면 됐어. 하고 축복기도 하시면서 바로 내려가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버지 누구야? 하나님요. 그 사실만 붙잡으면, 그 사실만 확실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붙잡으면 어떠한 사탄의 꾀임과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망할 때 사탄이 우리 귀에다가 거짓을 심어 놓습니다. 만약에의 사랑으로, 때문에의 사랑으로, 네가 이따위로 사는데 하나님이 너 사랑할 것 같아?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인생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면서 염치 없이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 라고 여러분 귀에 속삭이면 여러분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오. 내가 죄인일 때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지금도 나 사랑하지 않겠어? 라고 사탄에게 담대히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잡읍시다. 이 세상에 만약의 사랑,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을 붙잡읍시다. 유통기한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잡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연약함 그대로 나아갑니다. 나를 받으시고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인생 주님 아시오니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간이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십니다.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여 주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내 모습이 대로.